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나사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말세다. 그리고 종말이 다가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과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종말이 맞구나, 그런 말씀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인자가, 즉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라 그랬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카운터다운도 제로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죠.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것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이 다가왔으니까 준비하라고, 깨어있어야 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면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수준이 좀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TV에서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깨어있어서 준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죄악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방향이 잘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로버트 슐론 목사님이나 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레이크우드 교회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썼던 긍정적인 사고,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요 계속해서 설교 방영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말씀을 들어보면 적극적인 사고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사고, 물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소리를 참 듣기 좋아하고 복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와 같은 목사님들을 배치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말이 다가왔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무시하죠. 광신자로 취급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연애로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동성연애로 인해서 동성연애를 인정을 하고 또 합법화시키고 있는, 유엔에서도 계속해서 동성연애를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차별금지법 이것을 제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 성읍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 롯에게 빨리 이 성읍을 떠나라. 내가 이 성읍을 불러서 심판을 할 것이다. 그래서 롯이 큰일 났습니다. 자기의 가족들과 그리고 사위될 사람들, 사위될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거니까 빨리 우리와 함께 도망을 가자. 그때 사위될 사람들이 이 장인 될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실 것을 미리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만 자꾸만 선포를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는 흑암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가물가물 보이고 있던 불빛도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종말에 대해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은 그때는 이 세대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제가 새 가족들도 많이 오셨을 터인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니체를 아실 겁니다. 니체는 잘 몰라도 니체가 했던 말은 아실 겁니다. 니체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신은 죽었다였죠. 거기서 말하는 신은 유럽에 있던 그 모든 교회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들썩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때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증명하면서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교회는요, 세를 불렸습니다.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내에서 더불어 다툼도 있었는데요, 물질로 인해서, 땅덩어리로 인해서 싸우고 교회 내에서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땅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많이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복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되는 그것만 바라보고 내 세력만 바라보고 교회가 다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종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 개인의 종말을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교회는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면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죠.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불 겁니다. 무슨 나팔을 부냐 하면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다 망하게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이 위기가 아닙니다. 죽음이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참으로 큰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바로 그날, 그날은 비극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왜 그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기대감을 잃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급격하게 세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심하게 타락의 길 접어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큰 위기는요, 이 영광스러운 순간, 죽음의 순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 그 순간을 준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위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과 심판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찾아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인간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 70년, 80년 살다가 죽는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죽게 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홍수처럼 휩쓸려 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홍수처럼 휩쓸려 간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조금 과장된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제가 통계를 찾아보면서 절대로 주님의 이 말씀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UNS 발표를 했던 한 통계를 보면요, 연간 죽어가는 사람들의 평균이 5,9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5,900만 명. 그러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한 해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5,900만 명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1초에 2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에 16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만 명을 한번 자리에 모아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영안을 여시고 한번 보시면요, 둥그런 지구가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악인들이 죽으면 악한 자들이 와서 그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들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안을 열고 이 지구를 보시면요, 초당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두 명씩 이상씩 죽어서 자꾸만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홍수가 사람을 휩쓸고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루에 16만 명 이상 되는 숫자가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놓고 빠지기 쉬운 어리석음이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중에 보자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 일을 좀 맞춰놓고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죽기 5분 전에, 죽기 10분 전에, 그때 내가 예수님 믿어도 구원을 받지 않냐고, 나는 죽기 전에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빠서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죽음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5분 전에 준비를 하고 간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예측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올 그때에 통곡을 하면서 울어도,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준비를 못했구나,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토론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습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의 순간에 접어드는 그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 의지가 반영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그거에 대한 지식, 정보를 우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이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권위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순전히 그것은 억지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책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중에서도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고 돈을 사랑한다 그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악을 서슴지 않고 향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는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많이 합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갈아가지고 캡슐로 만들어가지고 내 건강을 위해서 인육까지도 먹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그런 뉴스가 올라와도 이제는 여러분 눈 깜짝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의 타락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쾌락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달려갑니다. 그 속에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기독교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죄악이 만연해지는 것이죠.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음란한 사이트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악해져 버렸습니다. 노인들도 악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노인을 바라보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시대에 도달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오시냐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이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어있는 성도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이유는 잠시 잠깐 후면은 오시겠다 그러셨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은 내가 지금 오실 주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그 날이 오면은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아, 이게 홍수처럼 온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날 양분됩니다.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찬송을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를 갈면서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바위야 내 위에 무너져라고 외치는 공포에 뜨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갈려지는 것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으로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부자와 빈자로 갈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마귀의 자녀로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으로 갈라질 것인데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왜 아내가, 친구가, 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한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던 부부가요. 마지막 그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에 한 사람은 대리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남은 사람은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절망에 빠지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 그날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종말에 대해서 지금 내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또한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마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는 달리 다른 거 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믿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가장 큰 요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시면서 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을 하느냐, 돈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을 하느냐. 돈을 선택을 한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겠죠. 예수님을 선택을 한 사람은 돈을 활용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적당히 섞여서 너도 성도 나도 성도인 것 같죠.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다 갈라지게 됩니다. 역사의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순간에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셔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이 마음을 올곧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믿을 것이다. 물론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 때문에 잘 살지 못할 때는 갈등도 하고 아파도 하고 눈물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는 예수님만 섬기기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3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께서 누가 깨어있는 자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그제서야 성냥이 어디 있냐고, 지금처럼 전등불이 없을 때입니다. 성냥이 어디 있냐 찾아가도 후렁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겨우겨우 뛰어나가는 그제서야 준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등불을 켜서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문 앞에 서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문을 딱 바로 열어주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영적인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그때에 바로 문을 열어드리면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세상에 취해가지고 엉뚱한 데 빠져있으면서 바람이 나서 물질에 빠져서 거기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열처녀 비유를 아시죠? 이 열처녀들은요, 한 교회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림교회 내에 살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똑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문 밖에 남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러니까 준비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에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지만은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야 후회를 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마지막을 준비하지,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고 전혀 예측을 못하는 순간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라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다 어둠의 일입니다. 물론 전혀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때로 빠지기도 하죠. 정신 차리십시오. 빨리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그만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이 속에 빠져있다가는 준비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 생각만 가지고 안일하게 있다가는요, 뒤통수 당할 수 있습니다. 뒤통수 맞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일에 빠져있다가 순식간에 홍수에 의해서 밀려갈 때 나도 밀려갈 것입니다. 그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7월 17일 네덜란드에 암스테르담을 출발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를 향해서 가던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국경 지역을 위해서 지나가다가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추락을 했죠. 그 속에 타고 있던 295명의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비행기 타면요 많은 사람들이 잡니다. 잠을 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또는 때로는 책을 읽다가 사색에 빠져있다가 어느 순간 경고 없이 바로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개인의 종말이 다가올지 전혀 모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 땅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이다. 지금이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될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깨어나야 되고 지금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라든지 죽음은요 절대로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은 절대로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가장 영화로운 날이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는 날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가장 멋진 날이 바로 그날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아닙니다. 예술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육이요 우리 교육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교사들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학이 우리들에게 유토피아를 안겨다 줄 것 같습니까? 물론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요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발달된 과학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손에 이 타락한 죄악 이 죄인 된 사람의 손에 탁월한 문명이 그 손에 쥐어지게 되면요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십니까?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도덕도 없고 남을 괴롭히는 것이 사명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라고 그러죠. 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직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쫓겨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일전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 비리를 폭로했다가 군대 내 비리를 폭로했다가 결국 옷을 벗었던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마음에 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속에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홀로 되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고생했던 부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과 그 쾌락을 참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위에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눈물 흘리면서도 참는 것입니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해도 그래도 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 처절한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해주실 그날이 우리들 가운데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요 누가 이 땅 위에 왕입니까? 지금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까? 그들은 칼과 무기를 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들이 왕이 아닙니까?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당하는 우리들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들만 손해보는 것이죠. 그날 그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해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것,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아직 나쁘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결단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결단을 하면서 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나도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의 마지막 그 순간에 갈라지는 비극을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나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을 이때에 그들 모두를 다 주님에게로 인도하고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이전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내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과 설레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은요, 다 같이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벌려서 제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한번 마음으로 따라서 입술을 벌려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믿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자가 아닙니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제한된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압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옵시며 또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만나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놀란 건강을 치료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리기 전에 여러분 그 삽시되어 있는 곳에 보면요, 2015년 부서 봉사자 지원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아직 헌금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예. 이름을 기록하시고 직분을 기록하시고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이 부서에서 저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하시고 헌금함에 함께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함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